전우자호로 인사 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제 4장 4절서부터 본문이 7절까지입니다. 제목이 관용인데, 이 관용은 우리 동양적 사고의 한 표현처럼 그저 너그럽고 부드럽고 잘 받아들여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는 조금 그 시대적 그 이유와 사상과 배경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지만, 사실 사상과 정신적 기초는 헬레니즘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예요. 헬레니즘 사상 속에 이 관용이라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훌륭한 인격적 기초에 근거한 합리성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인격성 대신 하나님의 인격성에 근거한 합리성이란 뜻도 사실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하나씩 성경을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요? 수능 발표 났는데 망쳤는데도 기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죠. 이 기뻐하라는 명령어는, 사실 이 문장 자체가 명령어로 됐죠. 이 명령어는 우리 쪽의 요구나 또는 순종을 강요하는 차원에서의 명령어가 아니에요. 이 명령어 속에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라는 말을 수식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 속에는 우리 보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웃어, 기뻐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어둠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피로 값주고 산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지막 도달해야 될그 궁극적 목적지가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모든 표현이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쪽의 하라 말라의 의미보다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발언이 우선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도 내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기쁨의 목적지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끌고 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 하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매일 염려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도 자기도 염려를 했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저 교독을 좀 합시다.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자기도 염려를 했잖아요. 그렇죠? 염려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열거된 내용처럼 염려의 쓰나미 속에 살았어요.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쩔쩔매면서 염려했어요. 근데 어쩌자고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무슨 마음 먹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의 이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염려의 승패,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승패가 뒤집어집니까?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진의는 염려거리가 생기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절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승패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승패가 우리 손에 있지 않으니까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또 뭐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다고요? 감사함으로. 이 말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서 마지막 목적지에 우리를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어느 목적지에 우리를 이르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발언입니까? 감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그 이끄는 전 과정을 동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라는 것은, 자, 금식, 기도 같은 표현인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를 외적으로 가장 드러내는 표현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금식을 왜 합니까? 사람은 먹는 만큼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어요. 그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를 금식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금식이 그래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금식은 고백이지. 하나님, 애들 마치 뭐 장난감 안 사주면 뒤집어지고 떼쓰고 밥 안 먹고, 금식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속된 말로 땡깡이라 그럽니다. 기도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 또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게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지, 나 기도했으니까, 이게 조건절로 들어가면 그 기도가 벌써 행위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 금식했는데, 이게 조건이 돼버리면 그게 율법이 되고 그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모든 신앙행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조건절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뭘로 들어가야 돼요? 고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전부 뭐예요? 고백의 표현이어야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을 긁어내는 조건절로 들어가서는, 이건 신앙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절로 다시 돌아가서 4절을 다시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 이제 이 의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동행하시고 목적지로 이끌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주도적 발언이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잘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어쩌면 이 부분 설명하다 끝날지도 몰라요. 그만큼 오늘 이 5절은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고요? 알게 하래요.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기뻐하라는 말과 전부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 말이 이렇게 슬쩍 괄호 안에 말처럼 삽입이 되어 있을까? 자, 관용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뜻으로 여기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거석대기 막 걸려 있고 또 공사용 용어로 철제 빔 같은 거 막 세워져 있고 공사 중에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한창 지금 공사를 해요. 근데 인간은 원래가 어떤 목적지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 터널을 엮어서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라는 영역과 둘째는 공간이라는 영역이에요.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는 이 두 영역에서 철저하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뭐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집을 지어도 제일 먼저 백지에다가 뭘 그리죠? 스케치를 해봐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제 집 모양을 그려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계도에다가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스케치와 설계한 내용이 입체적인 건물로 지어지기까지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개가 필요한데 그게 시간과 공간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두운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장에 완성된 모습으로 척 가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이 그렇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척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시커멓게 끌린 거 다 이제 페이퍼로 다 비벼서 다 뽑아내요. 끌로 긁어서 다 검정 그슬린 거 다 문질러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연필로 거기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의도한 모양대로 그려요.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끈으로 꽁꽁 묶어서 딱 고정을 시켜놔요. 우리 도장 팔 때도 그러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도장 파는 아저씨 보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놈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붙들어 맨 다음에 거기다가 송, 태, 근 글자를 새겨놔요. 그리고는 이제 잘 가른 그 칼로, 끌로 글자 모양대로 싹싹 파냅니다. 해가지고 불고. 그러면 그게 편안해요? 아프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인주에다가 빨간 걸 묻혀가지고 쾅 찍으면 멋지게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냐면 이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시간과 뭐가 필요해요? 공간 개념이 필요해요. 우리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처음과 끝을 영단번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영단번 십자가에다가 주님을 통해서 완성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속에서 풀어지는 겁니까?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져요. 근데 이 풀어지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덕목이 뭐냐면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 관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참되며 모든 것에 사랑하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의 8절에 이렇게 썼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적이 있든지 무슨 기다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시리라? 근데 이 모든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할 도착 지점은 우리에게 무슨 카드를 준비하셨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희열의 카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는 전부 우리 인생길에 뭐가 웅크리고 도사리고 터널이 있냐면 전부 염려의 쓰나미 터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누구나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승패가 뒤집어지거나 바뀌어지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미 그 승패는 어디에서 끝장났어요? 십자가에서 끝장났고 대반전의 카드를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이셨어요. 주님이 먼저 그것을 딱 카드를 한번 보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카드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었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활의 권능의 카드예요. 제가 일부 때도 이게 참 덕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화투 얘기를 좀 했어요. 화투 얘기를. 화투 아시죠? 화투 중에서 제일 도박성에 가까운 그 놀이가 도리지크땡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세세이의 구땡, 삐리칠의 장땡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설교를 하려면 그런 걸 다 배워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 카드가 제게 38 광땡 카드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카드를 가둔 줄 아무도 몰라. 근데 겨우 뭐 2땡 잡은 애들이 난리를 쳐. 빨리 안 가? 야, 일찍 죽어. 막 유혹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진 사람은 모든 걸 견딜 수 있죠. 굉장히 실감이 되죠? 예. 이거 이제 웃는 사람들은 사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아무리 누가 세게 배팅을 해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반전의 카드를 갖고 있다고. 이 카드 앞에 어느 역사도 감당할 역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삶의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카드를 들고 있는데 세상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호비어요. 자꾸 찔러요. 그러면 아 진짜 이거 한번 개값 치러? 이런 유혹이 와요. 그렇죠? 내가 이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얘들이 바본 줄 아나? 그래서 맞상대하고 싶고 맞불 놓고 싶고 물리적인 힘으로 한번 정말 우리식 표현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일터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카드와 그 위대한 역사의 반전의 카드를 들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만약에 그런 유혹을 못 견뎌낸다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세요? 십자가가 이랬으면 딱 좋겠잖아요. 예수님이 어쨌든 로마 군병들 못 들고 놀리고 장난하는 거 내려와가지고 못을 부러뜨리고 한 대 좁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신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 근데 우리가 살면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로 끌고 가요. 예? 파지티브 씽킹, 적극적인 사고, 능력의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주어서 기독교를 증명하라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지고 밟히고 무너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극단의 삶을 허락하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 걸 다 가지게 해요. 예수 잘 믿고 게다가 신앙까지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걷어가요. 욥처럼. 그 사람도 신앙이 좋아요. 그 양자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A라는 사람은 다 줬더니 뭘 증명하냐 하면 이 사람이 사는 동기와 근거와 힘이 가진 것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다 가졌는데도 그 사람의 힘과 사는 동기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겐 모든 세상이 갖고 있는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 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게다가 얄밉게 신앙까지 좋아. 그런데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사는 근거가 갖고 있는 돈에서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그게 저 사람 사는 힘이 아니었구나. 또 반대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다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 사람도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 사람이 무너지질 않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제까지 버티고 살았던 힘이 갖고 있었던 물질의 권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저 안에 참 보배이신 그 어떤 것에 저 사람의 사는 동기와 근거와 힘이 있었구나. 그걸 양자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떤 유혹을 받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애 좀 붙여주세요. 나 이번에 붙여주면 얼마나 세상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보란듯 떳떳해지겠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야 물론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법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마다 따라다니고 그러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청년이. 우리 자꾸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이 흔들고 재는 그거 우리 좀 달라 그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니까요. 그거는 관용을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우겨쌈을 당하고 무너뜨림을 당하는데도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흔들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 버텨내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관용이라는 게. 이게 5절의 말씀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십시다.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좀 참고 견뎌라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적극적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주님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조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공사 중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누구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거기에는 어떤 때는 사랑의 실패를 통해서도 만들고, 돈을 뺏어가면서 만들고, 또 병을 쳐서 만들고, 각가지 인생이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점점 이게 누구의 의도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작품이 점점점 베일에 쌓였던 작품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을 곱씹는 과정을 겪으면서 야, 내가 결국 붙들고 일어설 건 주님밖에 없구나. 점점 이렇게 정결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적극적으로 주께서 가깝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적 차원에서 주님의 주도적 말씀이에요. 이제 거의 내가 의도한 작품대로 네 속의 그림이 나타나는구나.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걷는 도중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맞닥뜨릴수록 점점 누구의 그림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 끝이다 선언한 인생의 어떤 국면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도달해야 될 자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어디가 문제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그 마지막 감사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찬양이라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네가 네 입술로 그 고난과 눈물과 시련을 뚫어내고 반드시 찬송을 올릴 그 자리까지 너를 이끌고 말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쓰나미를 통과하는 터널길에 너와 동행할 것이고 함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도한 그림이 우리 생애 속에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후 문맥을 한번 다시 고려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는 결론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모든 결정권이 우리 손에 있어서 우리 보고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고 이런 명령어가 아니라 이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너를 데리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과정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공간이라는 삶 속에서 감수하고 모든 안타까운 시간들을 잘 전전긍긍하면서도 무너지지 말고 버텨라 그 말이에요. 버텨라. 그러니까 좀 역설인진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고 점점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저게 뭘까? 저 정도 되면 제가 일단 지금쯤은 거품 물고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저 친구 사는 힘이 뭘까? 그게 자꾸 궁금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신비의 실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실체여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 돈이 있어서 기뻐하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돈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몸이 건강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힘이고 기쁨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 감옥 안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날라다 주는 구제품, 위운품 받아먹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철장을 부수고 또 나왔다든가 그러면 이 말이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감옥 안에서 거적대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위운품 받아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누가 이 말을 납득하겠어요?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질병이 나를 때려? 돈을 쓸어가? 내가 그런 것에 무너지고 흔들리는가? 보라 말이에요. 다 견뎌낼 수 있다 그 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문맥도 모르고 가는 교회마다 이 강대상 옆에다가 이거 뭐 가게지 가도 예수 안 믿어도 이거 말이 좋으니까 다 걸어놔요. 얼마나 한번 망해보려고? 네? 이게 그런데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오만 궁상을 다 떨면서 하는 얘기예요. 오만 궁상을. 여러분, 사마천이 역적에 몰려서 궁형을 당하죠. 그때 백성들이 사마천에게 다 돌아섰어요. 이 비겁한 인간. 사내 자식이 아무리 목숨이 아깝기로서니 그 형벌을 당하고도 목숨을 부지할 생각을 해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사마천이 뭘 쓰죠? 그 유명한 사기를 써요. 궁형이라는 처절한 형벌을 겪어내면서도 역사에 이 다시는 오역의 역사를 되풀이 않도록 바른 역사를 남기겠다는 일념으로 사마천의 그 유명한 사기를 남깁니다.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쪽팔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내 생애 속에 그분의 그림이 드러나는가, 이게 우리 관심서여야지.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 앞에 비교 대상에서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잘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이 싸움을 걸어서는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덤벼도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린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는 가장 확실한 무슨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도리 지킬 때만 알고 가서는 안 되고 부활의 반전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0절에 1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관용이에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온 세상이 덤벼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도 그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도대체 저 사람이 사는 힘이 뭔가? 그걸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아, 내가 의지하는 다른 뭐가 있다. 쟤는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다. 학교를 그렇게 하나님이 떨어뜨렸는데도 안 무너지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 나오는 여유가 물론 있지만,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 아주 장수생인데, 얘는 굉장히 그 성품에서 나오는 여유가 아니라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예요. 이상하게 시험 전후에서 꼭 일이 생겨요. 아주 희한하게 일이 생겨요. 근데 웬만한 애들 같으면 그냥 그런 잽에 그냥 무너졌을 텐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버텨내요. 지금 또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걔는 반드시 언젠가는 돼요. 언젠가는 돼요. 제가 그 아이의 확신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속에도 또 다시 주일 이 자리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뚝심 있는 관용을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앞에 궁금하도록 궁금 유발자가 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주님은 나의 산성,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정말 힘들죠.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계속 걱정, 염려, 투성입니다. 그거 없을 수 없죠. 그거 비껴갈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패의 주도권이 주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감사토록 만들 것이고 기쁨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동행하신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신대요. 그분이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여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약속, 내 인생의 승패가 그분의 주도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새내기 캠프 있죠? 또 두 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